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의 인물과 함께 같이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오니 주의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고 맑은 정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비시켜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핫하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아멘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모든 것은 감추어 주셨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는 시간들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또 3장 또 10월, 9월, 10월까지 4장, 5장에 걸쳐서 함께 은혜 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말씀,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 어떤 분들은 나는 먹기 위해서 산다, 다르게 자기의 인생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삶, 인생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삶이 있고 사명을 위한 삶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삶,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누릴까,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일에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생존을 위한 삶,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을 하고 누리며 얼마나 오래 살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한 삶은 사명 때문에 살아갑니다. 아니, 사명을 그 사람은 인도합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생존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생존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향한 목적을 보여주셔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80, 90, 100평생 사는 것보다도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인생을,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영원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엊그제 금년도 시작했는데 이제 2018년도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짧게 흘러갑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금방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여진 진리입니다. 이 놀란 주님의 지혜를 깨닫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 가지고 내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소명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인정받는, 더 나아가서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실 때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지방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이곳 인디애나폴리스처럼 하웨이가 여러 개 연결되는 것처럼 아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로 알려졌었습니다. 여러 은행들이 모여서 금융계에 그런 아주 영향력을 주는 도시였었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은퇴해서 생활에 커다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에게도 그런 생활에 그런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절박함, 갈급함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열정이 다 사라진 세속적인 교회에 속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있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말합니다. 에바브로란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믿음의 일꾼이 라오디게아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 골로새를 보면은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기로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아멘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멘. 아멘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죠. 참으로 진실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합니다.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말에 나는 어그리합니다. 이럴 때 아멘. 나는 동의합니다. 이 뜻이죠. 또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난 그 말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서약과 맹세를 할 때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구약에도 아멘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 27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지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곳곳에 기록했습니다. 에스라 제사장 이분이 말씀을 전할 때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 내용이 기록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씀 옳습니다. 이런 충성과 맹세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더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런 내용 기록됐습니다. 예수님 자신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김이 없이 완전히 순종해서 이루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아멘이라 두는 것이죠. 이 아멘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믿음의 표현이지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결단이 아멘으로 나게 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시고 아멘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아멘을 하라는 것이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기대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실 때,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확신으로 찾아오실 때 이제부터라도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열린 마음, 헌신 마음으로 아멘하시고 믿음의 생활하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멘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오셨어요. 충성된 증인의 모습은 나타나셨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생명의 주로 믿는다 하지만은 그들의 삶에 충성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참된 신앙의 기준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충성된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주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멸시와 고난과 억울함을 스스로 다 받으시고 주의 저주를 껴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스스로 나가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완전히 충성되어 이루신 것이지요.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증인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명에 충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 원리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재판석에 판사, 재판관 앞에서 증인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말합니다. 증인으로 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이 뜻은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자 가장 완벽한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마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근거는 그분의 주신 말씀에는 거짓이나 허구가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증인이 된다. 이 뜻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약한 자들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겪는 어떠한 고난과 수고와 희생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부르실 때 주께서 옆에 계셔서 이 사랑하는 아들, 이 딸은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것을 다 보고 거짓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 아니라 충성되어 살아가는 신실한 종이었다. 이런 주님께서 증인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위증이란 말이 있습니다. 봤어도 겪었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계산적으로 거짓말로 증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참된 증인이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실 때 신실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의 근원 되신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 뜻은 오직 그분만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2장 8절 말씀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누가 줬어요?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부터 100개까지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바알과 아세랑에 드리는 그런 제사 용품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변했어요. 배가 부르고 삶에 여유가 생기고 풍요로우니까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옛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내 실력으로, 내 힘과 내 노력한 대가로 이만큼 내가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입으로는 고민하고 기도도 합니다. 고백하고 기도가 있는데 그들의 실제 삶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 주인이고 내 능력이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전도서를 보면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진정한 창조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의 역전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 안에서 생명이 창조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절망 속에 방하는 자에게 살아있는 꿈과 산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 안에 있는 놀란 창조적인 그 변화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놀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모르고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에서 부유한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뭔가 크게 해드렸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나오고 뭔가 다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을 거예요. 뭐가 새로운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도 특별히 바랄 것도 없어. 이 정도만 되면은 괜찮아. 더하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나는 살기 원해. 그렇게 잡았을지 모릅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은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이 교회를 보니까 영적인 실체를 그대로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소문, 그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차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교회 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봉사하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처럼 일처럼 하고 기쁨도 열정도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부신자처럼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어정쩡한 태도로 교회 생활을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보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뜨거운 사랑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군의 감격,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일이 드는 거예요. 뭔가 끌려가는 것처럼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부담거리만 되는 거예요. 짐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 안에 그냥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미지근하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고 형식만 가지는 종교 생활, 이것을 미지근하다 말합니다. 마음을 두지 않는 곳에는 열정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열정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섬긴 일에는 무관심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에는 열심히 있었어요.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생기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6절로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냥 보시고 말씀만 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여기서 미지근하다, 열정이 없는 것이죠. 중간지대는 신앙생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신분을 확실하라는 것이죠. 애매모호한 자에게 주님 어떤 말씀?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라. 너와 상관없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지요.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지역에 흐르는 물이 히에라블리라는 그 온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천에서 흐르는 뜨거운 물들이 내리게 되고 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수도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뜨거운 온천물과 상수도가 합쳐져 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나왔는데 그곳에는 그 석회질이 포함된 물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온천물과 이 상수도 물이 합쳐진 물을 마시게 되면 토하게 됐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불순물이 섞인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이 마실 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깝고 이러한 영적 상태에 빠진 그들에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말씀은 15절에 대한 결과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은 농업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고대로부터 비를 내리고 풍년을 준다는 바알신을 숭배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됐을 때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열심히 섬겼습니다. 감사하고 말씀을 귀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눈에 발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흉년이 들 때도 있지만 풍년이 들지 않고 흉년이 들 때는 아 우리가 발 한번 섬겨볼까? 그러면 풍년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이라는 신, 가나안 풍요의 문화를 버리기에는 너무도 아깝게 보였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으로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선택하든지 아니면 바알을 선택하면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을 때 그들은 기웃기웃거리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바알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바알신 여호와 앞에 머뭇거리는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의 영적 현실이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의 형주수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참된 평가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을 잘 안다는 다른 사람이 매길 수 없어요. 이것은 내가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 문제 정답도 내가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은 불법이지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가는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여줄 때 겸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시고 그 문제의 그 근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섯 가지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어떤 책망을 주십니까? 육신에 만족한 그런 삶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들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지근한 생활하는 것, 삶에는 편했어요. 모든 것이 다 이제 큰 어림 없습니다. 필요한 거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좀 돈 아끼고 다른 데서 어떤 때는 크레딧 카드를 통해서 그냥 내가 원하면 사고 필요하면 구입하면 됐었습니다.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적인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소문화 교회처럼 너희가 가난하고 힘들지만 실제로는 부유하다 이런 칭찬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교회는 반대했었습니다. 실제는 부유했는데 주님은 부유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편해지니까 세상적인 것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것이죠.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담거리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부담거리가 돼요. 신앙이 미지근하게 식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유에 세상의 끝에 끌려가게 되면 영혼이 병들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다시는 삶에는 풍성함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신앙의 뜨거움이 식어지고 순수함이 없어지는 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사실입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미지근하게 살면은 영혼은 점점 죽어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바쳐 세운 교회 안에서 육신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곤고한 것이었습니다. 곤고하다. 곤고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잘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은혜를 다 빼앗기고 달콤한 세상의 것과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영혼이 늘 허덕이고 곤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련한 것, 미스러블. 가련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육적으로는 모든 것이 만족하게 보이는데 영적으로 불쌍하다는 것이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행복감도 누리지만 영적으로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면 무엇이 유익하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가련한 인생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축복되고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것. 분명히 우리는 부유하다고 했는데 주님은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놀란 영적인 권세와 만족,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난하다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눈이 멀었다, 블라인드했다. 사물을 바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 아 돈이 이리 몰리고 요즘에 뜨는 아이템은 이거다. 이런 것은 캐치를 잘 하는데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세계, 4차원적인 그런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지식적인 것으로 마음이 교만해지면 영적인 눈이 닫히게 돼 있어요. 영의 눈이 닫히게 되면은 아무리 값진 것을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지 못해요. 바로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벌거벗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벌거벗었다. 뭐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냈는데도 드러냈고 다니면서도 본인은 그것을 수치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다니는 것. 이것을 바로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당당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데도 큰 소리 치며 고함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진정 부유함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 모르고 잘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다 말씀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다 말씀하시고 알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볼 수 없고 벌거벗은 그런 상태였는데도 그들은 깨닫고 알지 못하게 됩니다. 중남미나 아시아 그런 낙후된 그런 국가를 방문하게 되면은 놀랍게도 무진장한 지하자원, 천연자원이 그 나라에 저장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에도 저 남미 최대 유전을 가지고 있는 그 베네수엘라, 지금 얼마나 국가적인 경제적인 이 사회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 10명 가운데 7명이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하자원, 석유가 남미에서 제일 많이 나는 그런 나라에 있었어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면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계속 겪게 되면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더 이상 해도, 변해도, 가능성도 없고, 그냥 이대로 산다. 그렇게 체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국가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객관성이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해요. 나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문제 원인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알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안다 하는데, 다른 환경,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에게 있게 되면은 내게 좋은 것이 다 옳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잘못됐다고 이기는 것이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일인데도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뭐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의 모습을, 영적 실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이죠. 돌기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을 생활하려면 뜨거워야 된다는 것이죠. 뜨거워. 여러분이 커피를 마실 때 어떻습니까? 뜨거우려면 뜨거워야 돼요. 차려면 아이스 커피를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커피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뜨거워야 돼요? 주님을 사랑할 때, 헌신할 때, 펄펄 끓는 정도로 뜨거움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얼음처럼 차가워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좋다 그렇게 유야무야로 두면 안 됩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러한 자들에게 깨닫게 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신앙의 결단을 하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다가 주님이 토해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마감하지 말라. 이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챙겨 주신다고 확신하신다면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놀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인정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주님의 말씀처럼 그런 뜨거운 인생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뜨거움을 모른다면 예수 십자가에 있는 주님의 그러한 사랑을 체험케 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로 마무리 맺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